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패한 자들이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되 주여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목마르오니 저희 그 갈증을 주의 말씀으로 해소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제사장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견고하며 불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갈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갈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본질적으로 견고하며 불변적이다. 그 불변성과 손상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 무결하며 견고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즉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많았으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하시며 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원하시는 대제사장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필요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으나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사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여러 말들로 말씀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 내용이 서양 언어와 우리말 표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있다로 표현합니다. 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있다로 표현하면 제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서양 언어는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적인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나와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러한 분이시다. 나의 제사장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8장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그 주제를 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그 제사장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7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 이걸 이제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런데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하여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 제사장, 그리하여 마침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거기에서 흘린 그 보혈로 완전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제사장, 이 완전한 제사장, 그리하여 그 이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장직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단순히 제사장직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 율법 안에서 다른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제사장이 일하는 그 공간인 그 성소,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드리는 그 제물 희생이라는 이 제사와,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을 소개했듯이 이제 히브리서는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소개하고 일시적인 예표에 불과했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제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옛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 만물의 보존자이신 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입으로 가르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여 3절에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이 실은 만물의 보존자이신 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제 2장에 가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실 자들을 위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은 모양으로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보존자이시고 이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왜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왜 새삼스러운 것처럼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위격에 가난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보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완전한 제물을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주께서 지금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성을 가지신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그 지옥에서 당할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과연 다 이루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이제는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신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 우편의 왕이시니 교회는 안전히 거하며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곧 왕이신 이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은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때로 교회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는구나. 이 땅의 교회는 약하며 여러 약점들을 보이며 지상의 교회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힘이 없어 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줍니다. 곧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성소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자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성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게 되면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머물면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휘장을 쳐서 지성소라 해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이제 안수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그 안수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 1서에서 인간의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 말합니다. 이 참된 행복을 인간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한 인간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요 이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하여서 어떻게 만들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그 쉬운 조화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길이 막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막혔고, 인간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 구약 제사 제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제사장직을 비교하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를 비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성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소가 있는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는 그 섬김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 지상의 성막은 그림자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구약에서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스테반은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지상 어디엔가 사람이 무엇을 세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장막이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곳입니다.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것을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할 때에 우리말로는 단순히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승천은 어떻게 그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을 통과하셔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늘을 통과하여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그 언어 사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지상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완수하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휘장을 통과하여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지나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소 참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 하늘의 참 장막 그것은 곧 지성소요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장막은 거짓 장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성취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장막은 그것을 예표한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 성소를 만든 것 이것은 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막 안에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말하는 칭하는 말이 뭐라고 칭합니까? 회막이라 하지 않습니까? 회막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든 것은 바로 이 완성을 그림자로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된 인간으로 회복하게 하실 날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그저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그저 먼지처럼 왔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라 그러기 위하여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을 원하고 작은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존재의 크기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 얼마나 큰가를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광대하고 정말 야 몇백 광년 뭐 이런 1광년만 해도 사실은 손에 안 닿는 건데 얼마나 우주가 광대합니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 채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큰 의미를 적용해 보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믿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안에 떠올리는 그 표상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 속에 살까요?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그 눈부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세 신학자 중에 아퀴나스라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명작을 쓴 인물이죠. 근데 그분이 글을 쓰다가 멈추었습니다. 절필하고 죽을 때까지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 물어보죠. 아, 그 명작들을 쓰다가 왜 갑자기 멈춥니까? 나중에 그 친한 지인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퀴나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쓴 것들은 지푸라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참 어떻게 너무나도 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참 장막에 대하여 성소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복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지라도 그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일까? 어떠한 복일까? 저조차도 그것을 표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이 복의 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도 깨닫지 못할 이 소망,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 소망과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후에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 왜 세워졌는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물과 제사를 말하는데 이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죠. 이것을 이제 예물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포괄적 용어가 이제 이 예물,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은 포괄적이고 그 가운데 제사는 더 좁은 개념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제사는 제물을 죽여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의 한 종류가 제물을 죽여 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특히 제사, 이 희생제사, 제물의 생명을 죽여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는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도 이미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예물과 제사라 나오는데 이 제사를 그냥 제사라 하지 않고 속죄하는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것이 그의 직무인데 특별히 속죄를 위해 제물을 죽여 드리는 제사를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것을 위해 세워졌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드리는 분이신가? 우리는 바로 생각해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리시는 분이지?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르반으로 그 제사로 드리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흠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계셨다면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계시는 분, 땅에 계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이미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그러한 종류의 제물을 드리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리든 그런 제사를 드리시기 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그 직분과 관련하여서 특별하고 지금 일하시는 그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하고 드리는 제물과 관련하여서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7장에서 이 제사장, 이 구약의 제사장이, 이 땅의 제사장이 얼마나 효력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시라 하셨느니라. 레위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갖는 그 능력 없음,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편으로는 인정도 하고 있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레위 제사장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게 거짓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이지 원본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예식법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참된 것을 드러내는, 하늘에 참된 것을 드러내는 그림자였다, 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소의 그 그림자를 섬겼다는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는 한계가 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림자가 아닌 참 장막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일, 그것이 참 장막이요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가 하늘의 성소 이렇게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늘에 어떤 성소가 있는, 하늘에서 어떤 물질처럼 이렇게 된 어떤 성소가 있는가 이런 걸 상상하지만 그런 걸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계신 그곳, 그곳이 참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편도 없고 좌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렇게 있어서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최고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인 동영론 쪽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소라는 것은 하늘에 무슨 물리적 건물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던 그 성막에, 이 지상의 성소에 여러 곳에 수랍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그룹들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새겨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이죠. 성막이 그들 중앙에 있던 것은 이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예를 본뜬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실체는 뭐였는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흠없는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써 반복되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신 그 휘장한 지성소에 지금 계시면서, 참 장막에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들어오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확인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섬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그것이 나타낸 하늘의 실체는 뭐였는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김입니다. 구약은 이처럼 여러 곳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늘의 것을 모형 삼아서 그 그림자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110편에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자, 자기 후손으로 오실 자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대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겠습니까? 더 좋은 언약인 것이죠. 더 좋은 약속이 있는 더 좋은 언약입니다. 죽어가는 제사장의 효력이 없고 그때 성소가 지상의 성소 하늘의 모형이었듯이 그때 그 언약은 한계가 있는 언약, 옛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어 완전하였다면 더 좋은 언약이 필요 없었을 터인데 이제 첫 언약이 한계가 있어서 더 좋은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크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깨달음이 한계가 있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것, 내가 나 자신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큰 복이 무엇인지 우린 이 지상에서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서 그 충만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놀라고 정말 놀라운 엄청난 그 복을 우리가 이제 그때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놀라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속임이란 인류에게 주어진 이 복과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속입니다. 그 복 별거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가치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신 그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신을 한없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서 마치 포기하듯이 인생을 살고, 그래 포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더러움에 내어주고 헛된 것에 내어주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듯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존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받을 놀라운 복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을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헛된 것에 내어주지 마시고, 가치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소유한 자답게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 세상에 쉽게 속는 자들이라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온전히 안질 못한 채로 살아가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의 풍성함을 주여 이 땅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주여 이 땅에서 속임을 받아 가치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증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알아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